함께 드릴 성경 말씀은 신약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신약 250페이지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30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 마음에 작정하신 일들을 시간과 공간 속에서 실제로 이제 이루어내시는 부분에 관한 설명이 나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 또한 부르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문적인 용어로는 유효적인 부름이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 하는 말도 다 이 말씀을 내용으로 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이제 실제적으로 이루시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한 번 더 시선을 끌고 또 우리가 조심해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보려는 이유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중요한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즉, 결국 구원은 언제 일어나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근거가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이냐 아니면 이 부르심을 따른 우리의 믿음의 결단의 순간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것은 구원 자체에 대해서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 신자가 그것을 어느 쪽에 중심을 두고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신앙상의 색깔과 그 다음 정리에 있어서는 차이를 가지게 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국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의 예정이냐 우리의 결단이냐 하는 문제로 이 문제가 좁혀지는데 성경에서는 구원을 논할 때 이 예정과 우리의 결정을 동등하게 취급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요한복음 6장으로 가십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요한복음 6장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이 양면을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가 내게로 올 것입니다. 그러나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을 더 강조점을 둬야 될지 우리로서는 좀 불분명합니다. 38절도 보세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재밌지 않습니까? 내게 주신 자를 잃어버리지 않고 살려내는 것. 그러나 40절에 가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곧 이어서 또 우리의 결정을 촉구하고 중요시하는 말씀이 이어옵니다. 왜 이렇게 하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의 예정과 작정을 따라 그 시작하신 일을 이루시고야 맙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께 오며 주를 믿으며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게 오는 자는 결단코 내어쫓지 않을 것이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같은 요한복음 6장 65절 보시면 여긴 조금 더 분명하게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로 올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구원은 분명히 예정을 근거로 하고 있고 우리의 결정은 설 자리가 없죠. 그런데 66절,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누가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건 또 뭡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이 구원 문제를 논할 때 예정과 우리의 결정을 이렇게 동등하게 취급하는 데서 이런 하나의 답을 얻어냅니다. 우리가 예정과 우리의 결정을 놓고 비교를 하는 것은 책임을 묻고 싶어서입니다. 우리의 게으른 마음과 우리의 악한 마음이 누가 나의 구원을 책임지는가 이렇게 묻고 싶었습니다. 성경이 하는 건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작정하신 일을 우리의 동의를 얻어내서야만 이루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싶으신 겁니다. 전혀 못 알아들으시는 얼굴이다 이거죠. 좋아요. 오늘은 앙심 먹고 나왔다 이거죠. 성경에서는 구원에 관한 얘기를 할 때는 사실은 예정을 동원하는 예가 없습니다. 구원에 관한 가장 대표적인 성경 구절 하나 들어보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구원에 관한 설명은 언제나 믿으라라고 우리의 결정을 촉구하고 있지 거기에 예정을 동원하는 예가 없습니다. 그렇죠? 로마서 10장에 가보십시다. 로마서 10장 9절.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은 구원에 관한 얘기에서는 언제나 우리의 믿음, 우리 입술의 증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깊은 설명을 따라 들어가면 언제나 우리의 믿음 뒤에는 하나님의 예정이 꼭 강조되어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왜 이렇게 되어 있느냐 이겁니다. 우선 이렇게 따져봅시다. 분명히 구원 자체를 논할 때는 주 예수를 믿으랍니다. 그건 우리의 결정입니다. 그러니까 예정이 등장하는 이유는 그 믿음이 내 의지와 내 실력의 산물이라고 생각지는 말아라 때문에 나왔단 말입니다. 에베소 2장이죠.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이 구절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얻은 구원, 우리가 믿은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주 예수를 믿으랍니다.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엮어야 맞는 겁니까? 성경이 의도하는 건 뭡니까? 우리는 아까도 예정과 우리의 선택을 놓고 우리가 왜 고민을 하는가 했을 때 우리는 그 책임을 묻기 위해서였습니다. 성경은 예정을 등장시키는 이유가 책임을 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은혜를 확인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즉 성경이 오늘 부르심이라고 소개한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키려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작정하신 것을 우리를 향한 그의 구원의 계획과 작정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권을 침해하거나 우리를 허수아비로 만들어놓고 우리 일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동의와 우리의 수긍과 우리를 납득시키시고 항복을 받아내셔서 이 일을 이루신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의 증언, 우리 마음의 신앙, 이런 우리의 결정으로 등장하는 것들은 그래서 구원이 나의 결정과 나의 의지와 나의 선택의 산물이라고 얘기하는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을 하나님이 나를 제3자로 밀어내고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묻고 나를 설득하고 나를 간섭해서 자발적이고 독립적이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 라고 우리를 대답케 하여 이루시고야 만다는데 초점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이 구원의 차원에서만 붙들어 맬 것이 아니라 좀 더 넓은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도대체 어떻게 대접하시는가 하는 차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창세기로 돌아가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어떻게 창조했는가를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따라 그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모델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우리는 지금도 구원을 얻었을 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부름을 받는 것을 압니다. 이건 대단한 특권입니다. 그러나 여기 하나 더 짚고 넘어갈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을 때 신의 성품을 따라 그의 모양대로 우리를 지었다고 하는 이 내용 속에는 우리가 누구를 그 모델로 삼았는가 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존재는 어떻게 완벽하게 독립적인가 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 존재의 일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습니다. 그러나 독립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만드신 피조물인 우리를 하나님이 리모트 컨트롤로 이렇게 하면 이리로 가고 저렇게 가면 저리로 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한테 말씀을 해야 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말씀을 우리에게 해야 된다는 건 그 말을 듣고 내가 반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때는 좀 더 긴박한 명령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좀 심한 요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우리는 하나님이 몸을 왼쪽으로 돌리면 함께 돌아가고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걸어가시면 함께 가는 그의 일부가 아니라 그의 모양을 따라 지음을 받은 독립된 개체입니다. 우리는 하여튼 명령을 들어야 하는 권위 아래 있다 할지라도 내가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독립된 주권을 가진 자유인으로 하나님이 대접해서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에 있어서도 우리는 왜 따먹게 놔뒀나 여기에만 관심을 갖고 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그 중요한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따먹지 말라고 명령했어야만 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었다는데 놀래야 됩니다. 우리가 안 따먹으려면 안 따먹고 따먹으려면 따먹을 수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은 겁니다. 이건 대단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와 권리라는 건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를 나누려고 하십니다. 이건 우리로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지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특권과 영광 속에 만드셨는가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큰 영광 속에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 문제에서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고 하나님께서 혼자 다 하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를 통하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셨고 미리 정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요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택하신 자들을 인도하고 간섭하고 설득하여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내 신앙 고백을 받지 않는 한 이 구원을 우리 것으로 인정치 않기로 한 겁니다. 그것은 그 구원에 내가 책임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조건을 갖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작정하신 것을 내 동의를 얻지 않고는 진행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이 부르심의 내용 속에 있는 놀라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대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정과 선택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일에 대하여 그건 내 결정이라 이렇게 자랑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것을 요구하는 가장 큰 이유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귀하게 대접하느냐에 있다는 것을 깨우치고 모든 것이 은혜인 줄 알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대접하고 이 구원을 이렇게 나의 동의를 구해서 진행하시는 데 대하여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 상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사건을 통하여 어린 양을 둘러싼 24장로들에 관한 기록을 봅니다. 24장로가 그 면류관을 벗어 어린 양에게 던지며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영원토록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라는 찬양을 드리는 모습을 사도 요한을 통하여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봅니다. 그 모습을 잘 보십시오. 그 면류관을 쓴 24장로가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면류관을 벗어 던지며 찬양하는 이유는 뭡니까? 모든 영광과 찬송은 하나님만이 받기에 합당하지 우리는 그걸 받을 자격이 없다는 고백입니다. 그 자격이 없다는 걸 아는 자들이 그럼 그 면류관을 스스로 쓰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럼 누가 씌워준 겁니까? 주님께서 씌워주셨을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깨우쳐야 하는 중요한 비밀이 있죠. 나중에 천국에 가면 틀림없이 이럴 겁니다. 주여, 왜 저 같은 것을 구원하셨습니까? 우리가 그러면 그럴 겁니다. 네가 날 믿지 않았니? 그럼 우리가 제대로 교육을 적어도 남포교에서 받고 왔다면 주여, 그게 왜 제가 믿은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아니다, 네가 날 믿었다. 이렇게 하실 거라 말입니다. 이 말 알아들으세요? 이 머리큐가 있어야 돼요. 예수도 제대로 믿을래요? 우리는 히브리서에서 그 하나의 예를 봅니다. 히브리서의 11장에 가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믿음의 영웅들이 나옵니다. 내가 믿음의 영웅들을 어떻게 다 열거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이렇게 믿음의 영웅들이 나오는데 거기 기드온이나 바락이나 삼손이나 입다는 영웅이 아닙니다. 그건 완전 쪼다드립니다. 그건 뭐 그건 성경학자 모두가 인정하는 겁니다. 기드온은 미디안의 압제를 받고 있을 때 그 압제를 피해서 몰래 감춰놨던 밀을 타작하는데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밀 타작을 한 사람입니다. 그 미라를 면도할 칼로 하나씩 까고 앉았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큰 용사요 이렇게 불러갖고 너무너무 창피해갖고 바락바락 기어올랐던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바락은 평생 드보라 치맛자락 붙잡고 왔다갔다 한 쪼다 부관 중에 하나입니다. 그 드보라가 당신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실까? 당신이 가지 않으면 전 못 갑니다. 이랬던 사람입니다. 공초가 3대. 바락입니다.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힘으로 여자 타령하다 평생 고생하다 돌아가실 분입니다. 국가를 위해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아무 일도 못하고 이 여자 때문에 싸우고 저 여자 때문에 싸우다 눈깔 뽑혀서 마지막도 여호와 나의 하나님 마지막으로 이 원수를 갚고 죽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죽었지 국가를 위해서 무슨 생각이 없는 족속입니다. 머릿속에 든 게 없어요. 돌밖에. 삼손입니다. 입다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는 첩의 소생이요 깡패 두목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히브리서의 믿음의 영웅으로 등장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천국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을 기준으로 무엇을 근거로 우리를 평가하며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예입니다. 하나님은 나중에 천국에 가면 우리가 가장 잘한 것만 놓고서 우리를 평가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중에 창세기 22장에서 그 아들을 바칠 때는 정말 믿음의 영웅입니다. 그럼 그때 잘한 마지막 걸 가지고 그 처음 것까지 뒤집어 점수를 매기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의 시각입니다. 뭐와 같으냐면 우리가 군대를 들어가서 짝대기 하나로 들어갔고 별 달고 제대했으면 뭘로 계급이 끝이 나요. 영원히. 마지막 계급으로 영원히 그 호칭이 되듯이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들어가 마지막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 처음까지를 이렇게 도배를 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죠? 우리 등 뜨시고 배부를 때 우리 하나님 잊고 하나님 배반하고 우리 마음대로 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다가 세상의 배반을 받고 아이코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를 합니다. 88년에 한번 그랬죠. 그죠? 마음을 가만히 손을 얹고 생각하면서 결국 한번 돌아와서 울고 불고 회개하고, 저는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잊었지만 하나님 저를 잊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는 제가 주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한 달 만에 또 폭격하고 90년에 돌아왔죠. 그죠? 그리고 이번에 울고 불고 회개해서 이번엔 한 달 열흘 동안 끌다가 또 폭격했죠. 그래서 오래 돌아온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88년, 90년, 93년 이렇게 띄엄띄엄 했는데 천국에 나중에 올라가 보면 하나님께서 야, 무게야, 넌 어떻게 이렇게 나를 사랑하고 진실할 수 있으냐? 제가 언제로? 이거 봐라. 보니까 거기 기록에는 88년, 90년, 93년 이렇게만 붙어있고 가운데가 빠져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넌 언제나 내 편이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챙겨 하나님, 그렇지 않고 그 사이에는 그 사이라니? 이거 좀 알아먹으세요, 이거 좀. 잘난 척들 좀 하지 마시고. 하나님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대접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우리가 내리는 결론에 어떻게 간섭하사 우리 입술의 증거를 만들어내셨는가? 우리 마음의 항복을 받아내셨는가? 이것이 성경이 증명하고 싶은 유효적인 부르심이라 말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우리의 복과 우리의 영광을 위해 계획하신 모든 것을 어떻게 이루신다? 우리를 설득하고 간섭하여 우리는 그를 배반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며 우리는 그를 잊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습니다. 어찌 젖 먹이는 어미가 그 젖 먹이는 어린아이를 잊겠느냐? 그는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잊지 아니하리라.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이루시기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한 것을 이루시고야만 합니다. 불러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은 믿음으로의 부르심입니다. 항복으로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불러내서 항복을 받아내시고는 뭐라 그런다고요? 네가 내 편을 들지 않았니? 그런다고요. 그걸 그때 다 24장로가 모든 면류관을 던지다 던진 것 싹 주워다 지 위에 쌓고 지랄 떨지 마세요, 제발. 그걸 모르면 결국 무슨 문제가 생겨? 나는 믿었다, 넌 왜 안 믿냐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왜요? 왜 이 문제가 심각하느냐? 우리의 결정을 근거로 하여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믿음을 확보하고 있으면 내가 신실하고 내가 열심인 동안은 안심이 되죠. 그러나 내가 손을 놓고 내가 무너지면 하나님도 무너지는 것으로 되는 건 안 된다 이겁니다. 성경이 이 하나님의 예정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드러내셔서 우리의 결정 위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부르심 위에 우리의 구원이 있다는 걸 알리시려는 목적은 우리가 항복한 것이 은혜에 근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근거하심을 알게 하여 우리로 하여금 정신 차리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확보한 구원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충성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넘어졌을 때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야 하고 그리고 신실된 마음과 절망 없는 믿음으로 나는 실력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작정하신 것을 이루시고야 만다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근거로 하여 우리는 믿음을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밝히려는 이 유효적인 부르심을 통한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이걸 분명히 하고 넘어갑시다. 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도를 한 얘기를 회상합니다. 그때 그가 가장 걱정했던 게 뭐냐면 그의 전도한 내용들이 철학과 사상으로 전달되지 않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할 때 제발 하나님께서 저들의 영혼에 간섭해 주시기를 요구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믿은 자들은 그가 똑똑하고 지혜로워서 사도 바울이 전한 내용을 알아듣고 결정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의 심령을 간섭한 대상인 줄 알아라 이겁니다. 우리 모두 예수를 믿고 믿음을 가진 자들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분별이 있고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똑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그의 은혜로 간섭한 대상이라는 걸 아는 데 더 큰 초점이 있단 말입니다. 우린 이것을 우리의 지혜로 한 것이 아닙니다. 8절,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세상은 이걸 모릅니다. 이 구원이 뭔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왜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어떻게 알았다고요?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안 표입니다. 그러니까 주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은혜로 간섭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안 자들입니다. 알게 되어 하나님 앞에 엎드린 자들입니다. 그는 이미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시작하셨으니 거룩의 자리에 이르고야 말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생활을 삼가야 할 것입니다. 근신해야 할 것입니다. 깨어있어야 할 것입니다. 경건을 연습하고 거룩을 연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치려고 이렇게 열심히 성경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그 내용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뭐 하라고요? 지혜로우라고요. 분별하시라고요. 그리고 감사하시라고요. 그리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승리하시라고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으며 그 자녀로 부르사 간섭하며 함께 하심을 알게 하셨으니 이제 우리로 충성되게 하시옵소서. 지혜롭게 하시옵소서. 깨어 근신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성경이 어느 곳에서나 강조하셨듯이 빛의 자녀처럼 행할 것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뒤따를 것이요 주님의 기뻐하시는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삼을 것이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주의 기뻐하심을 따라 우리의 몸을 산제사로 바칠 것입니다. 주의 은혜를 입은 자녀들이오니 주께서 간섭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생명과 은혜를 쫓아 우리 하나님을 안다고 한 고백 위에 풍성한 열매로 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